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님이 당대 가장 막강한 권력, 막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리더한테서 편지 한 통을 딱 받은 거예요.
오, 기분 좋은데요?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의 첫 줄, 그러니까 발신자의 공식 직함이 떡하니 적힌 곳에 노예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도 아니고 뭐 창립자도 아닌 노예 말이죠.
와, 그거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빌립보서 1장 강해 자료, 복음 안에서의 인사와 감사라는 텍스트를 오늘 심층 탐구해 볼 텐데요.
네, 바로 그 파격적인 오프닝으로 시작되는 본문이죠.
네네. 청취자님, 오늘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뻔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첫인사, 그 속에 숨겨진 정체성의 전복,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 또 진정한 감사의 메커니즘을 싹다 해체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저 2000년 전에 먼지 쌓인 고문서를 지루하게 해독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완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편지나 이메일 쓸때 서두는 그냥 본론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뭐랄까 좀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네요.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 이 편지에서는 그 짧은 첫 단어들 자체가 이미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대한 메시지 그 자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을 당장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이 편지는 사실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로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면 바울이 철저히 주도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네, 1인칭 단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종전에 말했던 마치 현대의 잘 나가는 글로벌 테크 기업 CEO가 자기 공식 이메일 서명란에 우리 회사의 최고 청소부 아니면 오너의 소유물 이렇게 당당하게 적어 놓는 거랑 비슷한 충격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리더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다는 건 정말 자기 권위나 신뢰도를 제 손으로 짓밟는 자살골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자기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진짜 자살골로 보이죠. 왜냐하면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 둘루스, 즉 노예는 무슨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어요. 문자 그대로 법적인 인권이 단 하나도 없고 타인에게 완전히 소유된 물건 같은 존재를 뜻했으니까요.
아, 진짜 말 그대로 소유물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네. 당시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힘, 지위 이런 걸막 과시하고 그걸 철저히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거든요.
남한테 자비를 베푸는 호의 같은 것도 결국엔 다 자기 정치적 지위를 굳히기 위한 그런 거래 도구에 불과했잖아요.
맞습니다. 철저한 기브앤테이크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우선순위, 하루의 일정,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 모든 통제권이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 권력지향적인 문화의 정중앙에 폭탄을 뚝 떨어뜨린 겁니다.
와, 자기의 사회적 권위를 시작부터 완전히 해체해버렸네요.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하지만 바울같이 막 엘리트 교육을 받은 영특한 지식인이 단지 청중 앞에서 겸손하게 보이려고, 저 착하죠? 이러려고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했을 리는 없고, 분명 엄청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가 깔려 있었겠죠?
당연하죠. 바울은 아주 정교하게 두 가지 문화적 렌즈를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레코로만 사회의 권리 없음이라는 파격적인 의미 위에다가 구약 성경의 아주 장엄한 맥락을 싹 덧입히는 거예요.
구약의 맥락이요. 어떤 부분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권위와 영예를 상징하는 호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철저한 예속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할 권위를 부여받는 일종의 역설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먼 박사는 이것이 편지 후반부, 특히 2장에 등장할 종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독자들의 무의식에 미리 딱 세팅해두는 고도의 문학적 복선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야, 진짜 소름 돋네요. 발신자인 바울이 스스로를 노예의 자리까지 확 끌어내리면서 권력의 사다리를 뒤집어버렸다면 이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수신자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 차례인 것 같아요.
네, 발신자 다음은 수신자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머리 뒤에 막 희미하게 후광이 비치고,
맞아요, 뭔가 천사 같고
평생 단 한 번도 남한테 화낸 적 없을 것 같은 그런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군자를 딱 떠올리기 십상이란 말이죠.
하지만 헬라어 원어나 구약의 배경을 보면요, 이 단어의 핵심은 개인의 도덕적 무결함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됨에 있어요.
구별됨이요?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건가요?
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들을 세상과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목적을 위한 구별.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덕성이나 윤리적 성품이랑 완전히 무관하다, 이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면 당연히 그 목적에 걸맞은 삶의 방식도 요구가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사야 6장의 환상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해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맹렬하고 찬란한 거룩함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엎드렸겠죠.
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철저히 절망하잖아요. 절대적인 순결함 앞에서 자기 안의 부패함을 그냥 뼈저리게 직시한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맞아요. 즉 성도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서 일상의 삶과 성품 속에서 그분의 압도적인 순결함을 끊임없이 반영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자들, 그렇게 볼 수 있죠.
방금 그 끊임없이 반영해내야 하는 책임이라는 말이 진짜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수신자들을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수신자 목록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교회 내 직분자들을 콕 집어서 명시했거든요.
네, 1절 하반부에 딱 나오죠.
하몬 박사님의 자료를 좀 자세히 보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꽤 심각한 내부적 갈등, 분열 이런 문제가 있었고, 리더들인 감독과 집사들이 이 연합의 과제를 실무적으로 좀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재정적 후원금을 모으는 일도 함께 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언뜻 보면 좀 대단한 모순 아닙니까? 완벽하게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면서 정작 그 안에서는 서로 막 편가르고 다투는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요. 약간 성도라는 타이틀이 멋지게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여전히 막 흙 먼지 풀풀 날리고 철근 튀어나와 있는 공사 중인 현장에 붙어있는 팻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공사 중인 현장. 너무 좋은 비유네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적 갈등이다 실패해도 바울은 그들의 궁극적인 정체성인 성도라는 이름표를 절대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넌 여전히 성도야, 이건가요?
그렇죠. 오직 은혜로 주어진 그 정체성의 뼈대 위에 너희가 서 있다, 이걸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바울의 인사말이 그 공사 중인 현장의 긴장감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은혜와 평강, 이거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너무 흔하게 쓰여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폭발력이 덜 느껴지는 관용구 같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수준 아닌가요?
사실 그냥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몬 박사의 렌즈를 통해 이 단어들의 심장물을 좀 쪼개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보편적인 인사말은 카이레인이었어요.
카이레인?
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의 발음을 살짝 비틀어서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로 딱 둔갑을 시킵니다. 철저한 반역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고 아낌없는 호의를 단어 하나에 확 압축해버린 엄청난 언어유희죠.
와, 카이레인에서 카리스로. 센스 장난 아니네요.
대단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유대적 기념의 평강, 샬롬을 딱 붙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 상태라던가 마음이 그냥 편안한 감정, 이런 걸 뜻하지 않거든요.
그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인가요?
네, 세상의 모든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완벽하고 올바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태, 아주 역동적이고 온전한 실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헬라식 은혜랑 유대식 샬롬의 결합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사 중인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내는 건가요?
이게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 그 역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미와 아직이요?
네. 이미 칭호를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 성도라는 완전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다툼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죠.
즉 완전한 평강,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재기능을 하는 샬롬의 상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이 짧은 인사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의 포대 위에 서 있음을 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치열하게 이루어가야 할 온전한 연합,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인사말 하나에 이런 엄청난 긴장감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었군요. 자, 발신자는 가장 밑바닥의 노예로 권위를 내려놓았고 수신자는 은혜와 평강의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뼈대가 딱 세워지자마자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부터 8절까지 막 쏟아내는 감정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감사의 폭포수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모든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으면 솔직히 나랑 친한 사람만 편애하거나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은 좀 속 빼놓고 감사할 법도 한데 말이죠.
바울이 그들의 연합을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모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못을 확 박아버리는 겁니다.
진짜 리더의 품격이네요.
5절을 보면 그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복음을 위한 너희의 동역입니다. 여기서 쓰인 동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헬라어 코이노니아예요.
아, 코이노니아. 이거 우리가 보통 교회나 성당에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교제, 친교, 약간 이 정도로 번역해서 많이 쓰는 단어 아닌가요?
맞아요. 흔히 그렇게 쓰죠. 하지만 성경에서 코이노니아가 가진 실제 무게감은 그거보다 훨씬 무겁고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 편에 재정적 후원금을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물질적인 도움을 준 거네요.
네,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후원자 명단에 이름 딱 올리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공유하고 그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치명적인 고난, 정치적 위험, 그리고 그 영광까지 온전히 함께 짊어지는 생명력 있는 결속을 의미하거든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매달 월급날 기분 좋게 자선단체에 자동이체가 걸어놓고 아, 나 좋은 일 했어 이러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차라리 막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당장 내일 파산할지도 모르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공동 창업자로 딱 합류해서 내 전 세상 걸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완전 운명 공동체에 가깝지 않을까요?
와, 공동 창업자. 그 이미지가 바울이 느끼는 그 끈끈함, 그 결속력을 너무 완벽하게 대변해주네요.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그 영적 파트너들을 향해서 아주 위대한 확신의 선언을 툭 던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일상이든 살다 보면 계속 실패하고 무너지고 막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을 겪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막 성자 같다가 오늘은 죄인 같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그 주도권을 딱 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내고야 마실 거라는 아주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야, 그 절대적인 안전망, 그 위에서 바울의 애정이 폭발하는 대목이 바로 7절과 8절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애정이라는 표현을 함원 박사님이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해설하셨죠.
네, 함원 박사는 이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그 깊이를 막 문학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애정이 바울이라는 통로, 그러니까 파이프죠. 그 파이프를 쑥 통과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분석을 해요.
아, 그리스도가 바울을 일종의 파이프로 삼아서 당신의 맹렬한 사랑을 물리적으로 확 부어주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를 청취자님의 일상으로 쏙 가져와 보면 정말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 청취자님,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짜 설명할 수 없이 깊은 연민이나 따뜻한 사랑, 위로 같은 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있겠죠.
순간인 겁니다.
아, 누군가의 파이프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파이프를 통해 하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감각, 이거 참 묵직한 울림을 주네요. 이렇게 깊은 감사와 애정은 필연적으로 상대를 위한 중보기도로 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네. 9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는 와, 제가 평소에 막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가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상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막 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식과 분별력의 뿌리를 내린 사랑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맹목적이거나 감정에만 확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대상을 향해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방향을 딱 잡을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분별력이라는 개념을 좀 제대로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이요? 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선명한 악과 선을 딱 구분하거나 착한 일, 나쁜 일 나누는 그런 1차원적인 도덕성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뻔한 선악의 구분이 아니라면 바울이 말하는 분별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뜻하는 거죠?
하만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그건 좋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 사이에 미세한 차이를 아주 예리하게 감지해내는 능력입니다.
아, 좋은 것 중에 베스트를 고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명백한 죄가 아니더라도 이거 해도 괜찮은 허용되는 것과 이 상황에서 정말로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많죠. 당장 직장에서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분별력은 바로 그 복잡하게만 얽힌 상황 속에서 가장 탁월한 것을 골라내는 고도의 영적 감각인 겁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딱 짜놓은 인생의 계획표 들이밀면서 자,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막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결제서를 올리듯이 하죠.
마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싹 다 밀어버려달라고 막 강력한 불도저를 요청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불도저를 달라는 게 아니네요.
수많은 인생의 교차로 앞에서 어느 길이 그저 무난하고 좋은 길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가장 탁월한 길인지를 엄청 섬세하게 감지해내는 영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와, 불도저와 내비게이션. 그 대비가 바울 기도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꿰뚫려내요.
당장 눈앞에 불편한 상황 자체를 막 내 맘대로 통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탁월한 것을 선택하면서 통과해낼 수 있는 인간 존재 자체의 업그레이드를 구하는 기도니까요.
맞아요. 존재의 업그레이드.
바울이 이 분별력을 구하는 최종 목적을 한번 보세요. 단지 지적으로 아, 나 똑똑해졌어 이러려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탁월한 것을 딱 인지하고 그것을 승인해서 삶으로 실천해냄으로써 아까 우리 서두에서 다루었던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마침내 완성해내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처음에 말했던 성도라는 그 이름값.
네.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내 삶이 통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하는 장대한 종착지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이 짧은 서문이 품고 있는 엄청난 밀도의 생각 그리고 관계의 역학을 쫙 해체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청취자님의 오늘 하루와 대체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지 하먼 박사님의 결론을 바탕으로 적용점을 딱 뽑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빅 아이디어,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먼 박사는 이 전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을 이렇게 딱 요약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연합시킨다.
우리를 연합시킨다.
네. 그리고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내내 집중적으로 살펴본 정체성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진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막 갈등을 넘어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먼 박사님의 저서인 올바른 질문하기에 나오는 4단계 적용 틀이 있잖아요. 생각, 믿음, 욕구, 행동. 이 구조를 여기에 딱 대입해 주셨는데 이 논리적 전개가 진짜 날카롭더라고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본질적이죠. 첫 번째 생각, 이해 단계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존재와 호흡 그 자체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지적으로 명확하게 딱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머리로 인식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정체성과 직결되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완성될 성도로 부르셨고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저는 진짜 뒤통수를 쾅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는 막 끊임없이 퍼스널 브랜딩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를 어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느낌이죠.
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끝없이 남들한테 포장하고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살아남는 엄청난 피로사회란 말이죠.
다들 많이 지쳐있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나의 정체성을 완전한 것으로 결정하셨다. 이 성경적 개념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 지독한 강박층의 고리를 단숨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깨를 진짜 무겁게 짓누르던 엄청난 무게감을 확 벗어던지게 하는 완전한 해방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정확한 짚으심입니다. 사실 나를 스스로 증명하고 완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결국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아까 말씀드린 그레코 로만식 리더십의 또 다른 변형일지 모르거든요.
아, 내가 내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욕구,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나의 성취가 온전히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감사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막 열망해야 하는 겁니다. 하만 박사는 로마서 1장을 딱 빌려와서 인류 타락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뿌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부재였다고 꼬집어냅니다.
잠깐만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타락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파국으로까지 직결되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내 삶의 결과물과 성공이 온전히 나만의 능력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뤄낼 수 있다는 인간 특유의 자기 충족적 환상을 아주 철저히 깨부수거든요.
아, 내 힘으로 다 했다는 착각을 깨는군요.
네. 반대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딱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필연적으로 와, 이거 내가 잘나서 이뤄낸 거야. 이런 교만과 특권의식으로 꽉 채워집니다. 그런 환상과 교만이 바로 모든 부패와 관계의 파괴, 즉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배영되는 완벽한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무슨 도덕적 예의나 기분 좋아지는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관계가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꽉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 영적 방부제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행동 단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이 강력한 방부제를 우리 일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흩뿌려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흩뿌려야 할까요?
철저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장 오늘 누군가에게 진짜 고맙다는 감사의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생각난 김에 바로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당장 원하는 그 불도저식 요구사항의 리스트를 막 늘어놓기 전에 그분의 속성과 은혜 그 자체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실천, 이것으로 꼭 이어져야 합니다.
아, 너무 실질적인 적용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 엄청 짧은 첫인사 속에 담긴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뽐내던 시대에 스스로를 종이라 선언하면서 권력의 사다리로 확 부수고요. 여전히 흠투성인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부여했으며 상황을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는 분별력이라는 그 존재의 탁월함을 구하는 놀라우 기도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네,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이 시대의 끔찍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교만의 타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방부제가 되는지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분석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더 예리한 영적 분별력, 그리고 더 깊은 감사의 습관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편지의 서두에 불과한 단 11구절이었지만요. 이 짧은 텍스트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나 자신을 정의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 두 줄의 인사말과 감사만으로도 자신이 현실에서 대체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은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아주 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최근에 보낸 이메일의 첫인사나 업무용 메신저 혹은 그 카카오톡의 텍스트들만 싹 모아서 찬찬히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들은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관과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결론 내리게 될까요? 이 서늘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오늘 당신의 일상 앞에 다소곳이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